스웨디의 맘프통신. 안녕하세요. 스웨디 여그라즈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우물청사를 부를 때 해시태그라고 부릅니다. 게시물을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것인데요. 요즘 우물청사 BBBP, Daughters Week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를 달구고 있습니다. BBBP는 메티 바차오, 메티 바다오의 머릿글자만 모아둔 것인데요. 딸을 살리세요, 딸을 가르치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인도가 딸의 날로 기념하는 8월 11일을 맞아 인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펼치는 캠페인인데요. 여성 3대의 사진, 흥미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캠페인의 이면에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뿐 아니라 목숨까지 위협받는 인도 사회의 완고한 남성 중심주의적 정통과 여성 폄하 풍조를 바꾸려는 인도 여성들의 처절한 희망이 담긴 것입니다. 해시태그를 탄 BBBP.Swix 등의 캠페인을 통해 여성 폄하와 학대가 점차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만프통신, 결혼 이주 여성, 여성 결혼 이민자라는 명칭 대신 결혼 이주민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명칭을 쓰자며 다문화 시대 소수 집단의 명칭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이 찾아 만나봅니다. 태국으로 뛰어오는 마이그랜트들이랑과 캄보디아 통신원도 연결해봅니다. 먼저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스웨디가 부른다. 결혼 이주 여성, 여성 결혼 이민자라는 명칭이 이들 집단을 사회적 약자로 부각할 여지가 있어 결혼 이주민이라는 가치 중립적인 명칭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문화 시대 소수 집단의 명칭을 국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다문화 시대 소수자의 명칭 연구라는 논문인데요. 논문의 저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 한국어문학부 이화숙 외르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논문 제목이 다문화 시대 소수자의 명칭 연구입니다.
네.
그 논문을 바탕으로 본다면 네. 결혼을 동기로 이주한 여성 집단을 부르는 호칭이 네. 65가지가 넘는다고요?
네. 사실 제가 조사한 것들은 748편의 논문을 제목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예.
만약에 신문이나 방송에서 또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포함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훨씬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많다. 예. 그런 뭐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하시는 호칭들이 있습니까?
제가 인상적이었던 걸 몇 가지만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자면 국제결혼 다문화 이주 여성,
네.
국제결혼 외국인 이주 여성,
네.
이렇게 국제결혼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다문화가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명칭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결혼 이민자.
아.
또 이건 좀 많이 실망스러운 제목이었는데요. 네. 다문화 가족 폭력 피해 여성.
아.
그리고 재혼 국제 결혼 이주 여성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칭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쓴 저자가
네.
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들을 결합해서 그 명칭을 만든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예, 뭐 이미 호칭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이 호칭들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건 한국 사회는 아직 약자이거나 하는 그런 인식이 조금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결혼 이주했다.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이주해왔다라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은요.
네.
우리가 2005년부터 이 국제결혼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 통계를 보면 주로 뭐 동남아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쪽에서 많이 결혼 이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예, 예.
그러면서 결혼 이주민과 다문화 또는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불가분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돼버렸는데요. 우선은 사회 복지의 대상으로 그 지원의 대상으로서 이들을 호명하는 데 사용할 용어가 필요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용어들이 뭐 결혼 이주 여성, 여성 결혼 이민자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네.
용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용어가 만들어진 출발점
네.
그리고 그 용어가 담고 있는 안의 내용들
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을 했을 때 우리가 결혼 이주 여성이다, 여성 결혼 이민자다,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다라는 표현들은 상당히 사회적 소수자이면서 복지의 수혜자이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후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요주의 인물들이다. 네. 라는 시선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이 결혼 이주 여성, 여성 결혼 이민자라는 말씀인데요.
맞습니다.
이 허성들을 결혼 이주민이라고 이제 바꿔 써야 한다는 주장이시죠?
네.
근데 그거에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언어 표현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성이다라는 걸 부각하는 건 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실 국제 결혼을 한 남성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왜 소수이긴 하지만 그분들을 배제하고 여성이라는 측면, 특히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두 여성인 것처럼
예.
부각되는 것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치 중립적인 것.
네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 이런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이주자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어떤 그 가치가 좀 중립적이라는 의미에서 결혼 이주자라는 용어를 제가 제안을 했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인식도 따라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이것 말고도 다문화라는 단어 때문에 이런 고민하셨었는데
네.
이 단어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이유는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런 네. 대안할 만한 단어가 있을까요?
사실은 다문화라는 용어는 가족이라는 것과 같이 사용이 돼요. 통상은 우리가 문화 다양성 같은 걸 지칭할 때 다문화라는 용어를 객관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는 그 일반적인 의미는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그런 교육을 갈 때 학생들이 다문화라면 뭐가 떠올라라고 물어보면
네네.
첫 번째가 동남아요, 돈이 없어요, 아저씨가 나이가 많아요.
예.
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미 어린아이들조차도 다문화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당사자분들 있죠. 결혼해서 오신 분들은 어떻게 안 불리는 걸 가장 원하세요. 여러 가지 이주의 경로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은 이주민 가족으로 부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자면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아동은 이미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으로 부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사람을 호명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이화숙 웨르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향통신원 이주민들이 떠나온 고향의 뉴스를 해당 지역 통신원들이 직접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현지 통신원 정인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휴가를 맞아 한국에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 한국과 캄보디아 어디가 더 건더기 나왔습니까?
저는 캄보디아의 더위에서 1년 내내 단련돼서 그런지 한국이 별로 덥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아, 한국이 별로 덥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네.
아, 제가 네팔에서 왔는데요. 20년에 이런 것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러세요. 저 아무래도 캄보디아가 더 더운 것 같아요.
아, 캄보디아 소식 듣다 보니 앙코라트 입장료를 올린다고요?
네, 관광 전문가들은 정부는 캄보디아 최대 관광 앙코라트 입장료를 외국인에 대해서 거의 두 배 가량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일 입장권은 20달러에서 37달러로, 3일 입장권은 40달러에서 62달러, 7일 입장권은 60달러에서 72달러로 인상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방문객 수를 점점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며 티켓 판매 수익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감 상장을 요구했습니다.
앙크라트 입장료 수익은 얼마나 되나요?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소키맥스가 담당하던 앙크라트 티켓 판매권을 인수하고 티켓 판매 관리를 위해 앙코르 협회를 설립했는데요. 올 상반기 티켓 판매 수익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3,10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긴만 이야기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에서 뚱뚱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덩치가 크고 살이 쪄 보였고 한국인들은 캄보디아에서 맞는 옷을 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이 생기고 캄보디아 사람들의 식습관이 서구화되고 밤늦게까지 비비큐와 맥주를 마시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점점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존경하기 시작하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저녁 시간에 어디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퇴근 후에 1시간 정도 땀을 빼면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헬스장이 비싸진 않을까요?
에어컨이 갖추어진 헬스장은 월 40달러 정도 하면서 한국 헬스장 수준의 가격을 보이지만 길거리에 있는 평범한 캄보디아 헬스클럽은 하루 입장료 1,500미엘로 매우 저렴합니다. 하지만 러닝머신이나 다른 특수한 운동기계를 사용하려면 몇 분당 1,000리엘씩 추가 금액을 내야 합니다.
1,000리엘은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약 250원입니다. 헬스클럽과 더불어 프놈펜 외곽을 중심으로 실내외 축구장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다랑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보통 1시간에 18달러에서 22달러씩 렌트비를 내고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취미 축구는 보통 내기를 많이 하는데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은가요?
사정은 비슷합니다. 보통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들과 축구 경기를 하는데 주로 지는 팀이 물값과 축구장 렌트비를 냅니다.
역시. 그런데 축구장 물값은 얼마나 되나요?
한 병에 약 500원 정도입니다. 살을 빼기 위한 운동이던 건강을 위한 운동이던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 열심히 운동을 하는 문화가 생겨난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웰빙의 시대잖아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캄보디아 통신원 정인솔이었습니다.
마이그란트 아리랑. 이 시간은 한국에 와서 지내는 이주민들이 고향으로 음성편지를 띄우고 노래를 들어봅니다. 오늘은 태국에서 오신 정목타님의 사연입니다. 먼저 보내주신 편지 들어볼까요?
친우 정용숙님께 낯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잘 모르는 나를 신경 써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신우도 생활이 바쁜데 우리 가족이 힘들 때마다 전화만 하면 싫은 소리도 없이 바로바로 해결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거기다 다른 나라에서 온 나를 올케가 아닌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고 쉬는 날이면 같이 구경도 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친정어머니께서 한국에 왔을 때 맛있는 음식이며 관광이며 신경 써주셨죠.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의 시노울케 사이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당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표현하진 못했지만 정영숙, 나의 신우, 늘 고맙습니다.
네, 정목다님, 신우 사랑.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신우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예. 네. 어떤 면은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
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외국 여성들이 오면, 네.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거.
예.
원래 그렇잖아요. 예. 너무 걱정 많이 하니까. 근데 예. 저희 신우는 늘 저한테 물어보고, 이거 하면 괜찮은지, 이렇게 저희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다른 신우보다는 좀 다르게 나를 네. 인정해줬다.
네네네.
그렇죠. 예. 목다님이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이제 19년째입니다. 1997년에 왔습니다.
아, 19년째 지금 한국 생활하고 계시고.
네.
예. 목다님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 처음부터는 그냥 주부일 거예요.
네.
요즘은 제가 경남 다문화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경남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근무하고 네. 계시고. 한국 생활은 어떻습니까? 19년째인데.
처음부터 많이 힘들었죠.
네.
언어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날씨, 또 외로움 등등등 많이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또 외국 사람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도 친구도 생기고
네.
또 저도 일하게 됐으니까 직장 동료도 있고 아이도 점점 크면서 저하고 또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태국에서 오시는 여성분이 가을에 네. 나뭇잎이 떨어졌다고 보고 계속 울었다는 그 에피소드를 하나 제가 읽어봤어요.
네네.
태국에는 나뭇잎이 이렇게 안 떨어집니까?
태국에서는 사계절이 없습니다.
네.
그냥 여름 또 우기. 그리고 대부분에는 여름에 길어요.
네.
더운 날씨, 오늘처럼.
그렇지. 오늘처럼 날씨가 계셔서 그런 날씨 네. 경험 못하니까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네. 네.
한국에서 가장 바라시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바라는 거예요?
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비한국 사람 아닌 그냥
네.
우리가 이웃처럼 이렇게 국적은 따지지 않고
네.
그냥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웃처럼 이렇게 네. 함께 살고 행복 있으면 또 나눠주고 힘든 얘기 있으면 또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뭐 정확한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한국과 비한국 이렇게 차별하지 마시고
네.
같은 이웃으로 사는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예. 그 계속 우리 또 노력을 하고요. 방송 네. 두시는 분들도 아마 노력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네. 네
오늘 노래 한 곡 신청해 주시죠.
네. 일상으로의 초대 그 음악 대장 뭐죠 나오는 한현우. 사실은 저도 그 노래도 참 내용도 좋고 또 진우도 이 노래 좋아해서 그래서 특별한 진우한테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네, 지금까지 태국에서 오신 정목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텅 빈 것 같아 지금의 난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 친구를 만나고 전화를 하고 밤새도록 깨어 있을 때도 문득 자꾸만 네가 생각나 모든 시간 모든 곳에 성난 널 느껴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난 내가 말할 때 귀 기울이는 너의 표정이 좋아 내 말이라면 어떤 거지 덕풍도 믿을 것 같은 그런 진지한 얼굴 네가 날 볼 때마다 난 내 안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져 네가 날 믿는 동안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날 이해하겠니 내게로 와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어디서든 사람의 차별과 성별의 차별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모두 모두 평등한 시간 보내세요.